오늘 룻기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거친 파도가 와도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아픔, 그리고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고통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다가올 때에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만 고난은 오히려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변함없는 내 믿음을 고백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앞설기도 합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나약하게 느껴지고 이런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절망케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불과 네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인생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사사기 시대를 지나며 그 암흑기를 걷어낸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과 다윗 왕이 등장했던 사무엘상, 이렇게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중간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마치 드라마에 비유하자면요, 이두 편의 장엄한 이 대하 드라마를 한 편씩 한 편씩 길게 볼 때에 그 중간 사이에 짧게 이 저녁 드라마가 들어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녁 드라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KBS 저녁 드라마 보면요, 주인공은 항상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무척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 온갖 역경을 다 딛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룻기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중간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지만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룻이 아닌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였습니다. 이제 이 기구한 여인의 이야기, 그 발단에 해당하는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룻기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당시에 사사가 누구인지는 밝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인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이 없었습니다. 인간 왕이 없었어요. 가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이 치리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하였느냐?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통치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흉년은 보통 이 히브리어에서 라브라고 하는데 극심한 굶주림과 기근을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기근과 흉년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 또잘 먹고 잘못 살던 시대에 이 기근, 흉년은요, 그야말로 죽음에 가까운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요, 흉년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주제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온 재앙인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룻기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룻기에 등장하는, 바로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속하 있는 이 가정은 이 흉년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예로 창세기 12장 10절과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언약의 자식이었던 이삭 역시도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의 극심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탁으로 잠시 도피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룻기에서의 히브리어 표현과 동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유다 베들레헴 이 사람은요,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단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 한 사람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 멜렉이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아무래도 이 부모님은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엘리 멜렉.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그 유명한 무엇이죠? 나오미. 나오미라는 이 이름은요, 나의 즐거운 자, 기뻐하는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 기뻐하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녀의 이름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론과 그리고 뭐예요? 길론. 말론, 뭔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말론,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말론은 병들다, 병약하다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길론은 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과 자식들의 이름이 뭔가 대조적이에요. 자식들의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흉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들이 태어날 때 뭔가 병약할 수도 있을 것이고 후대에 그 자식들의 불행한 인생을 바라보며 이름을 붙였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식들을 데리고 이 가정이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 떠난 곳이 하필이면 이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떠난 곳이 모압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나중에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음행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에요?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그가 이 모압 지방에 가는지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룻기서는 그가 왜 모압 지방에 갔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아주 친절한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가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타국으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끝내고 1절과 2절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가정은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요, 특히 이들이 누구 어디 지역의 사람이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 뒤에 무엇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랏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랏 사람. 여러분, 에브랏은 어떤 장소입니까? 에브랏? 첫 번째로 에브랏은요,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거기에 묻혔던 장소가 바로 에브랏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에브랏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향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가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이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인가? 왜 강조하고 있는가? 뭔지 느낌이 오시죠? 맞습니다. 이 가정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다윗의 계보, 다윗 가문과 깊은, 정말 혈연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올 메시아 그리고 장차 다스릴 자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씁니다. 에브라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서 안에 보면요, 짧게 짧은 단어이지만 그 안에 숨겨놓은 놀란 의미들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자고 한다면요, 이 룻기에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야, 앞으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번 다 함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뭔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모압에 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이 모압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이 가정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엘리멜렉이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있지가 않아요. 다만 남겨진 나오미와 두 아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다가갔겠습니까? 충격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제 남편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대 근동 이 사회에서 남편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남편의 죽음은 그 가정의 가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온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흉년보다 더 큰 기근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나오미에게는요, 남편 없는 서러움 가운데 살아야 됐고, 또 나오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혹독한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은 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는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 소망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은 남겨진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힘을 내지 않았을까요? 더욱더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요? 가끔 주변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남편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남겨진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만약 그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그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미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녀의 희망이자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서 결혼을 시켰어요. 비록 모압 여인이긴 하지만은 오르바,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들을 결혼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들과 결혼시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 정도면은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 또 이 두 아들들의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여생은요, 이제 그들로부터 자식과 손주들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흉년 이후의 10년인지 아니면은 결혼하고 10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0년 후에 그의 앞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안타깝게도 나오미가 원하던 그런 삶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그녀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나오미라는 이 한 여성의 인생이 왜 저토록 기구할까라는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내 주변에 주변 사람들부터 들었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는 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성도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끊임없이 고통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만약 내가 나오미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겹겹이 고난과 고난을 당한 성도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런 그분들 앞에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해석도 할 수 없겠죠. 그냥 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어머니에게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에 성경은 그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홀로 남았다. 여러분, 홀로 남겨진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우리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지만은 가끔 부질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나오미의 심정을 가지고 보니까는 사랑하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없고 그녀가 느꼈던 이 절망감은 이를 형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뭔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움켜잡고 뭔가 의지하려고 하면은 뭔가 사라지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 과연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다시 예전처럼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끝날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오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 한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고난의 끝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듣게 되어요. 누군가에게 듣게 되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아보셨다. 다시 한 번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아보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 흉년을 통해서 남편을 잃고 10년 후에 아들 두 아들마저 잃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의 복음 같은 말씀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찾다, 방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에는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방문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그치고 다시 양식이 흘러넘쳤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이에요. 밥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양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다는 이 양식이 뭐예요? 레헴이에요.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얻기에 모압 땅에 왔던 그녀가 주님께서 이 텅 비어 있는 베들레헴에 레헴이 양식을 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흉년이 그치고 그 땅에 다시 양식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주님께 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나를 찾아주시지 않을까? 나를 돌봐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의 긴긴 그 터널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도 그녀의 인생의 흉년을 보냈던 그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봐주셨다는, 돌아보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성은 왜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왜 그녀에게만 연거퍼서 계속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들이 반복될까? 왜 이런 불행이 계속 찾아올까? 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왠지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이 아닐까? 왜 너무 코너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역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은 아니더라도 여기 앉아계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환란은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은 이제 여기까지시죠? 이제 더 이상의 고난과 아픔은 없죠? 시즌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픔 자체에 너무 몰입되면요, 그것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도 아픔도 거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맨 정신으로 고난과 아픔을 받아치면요, 정신이 깨져버려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맨 정신을 그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려고 하니까는 마음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숱한 고난과 아픔을 몸으로 받아치면요, 몸이 형편없이 깨지고 말아요. 결국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는 뭐가 없다?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그 계획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섭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 그녀가 그러한 숱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인생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 베들레헴을 그리고 그 땅을 돌보셨다는 그 말씀, 그 복음 붙들고 나갔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를 돌보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식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기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서 오늘 귀한 말씀을 청종하며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반추해